우리가 들고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로 여기는 이 성경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 눈으로 지금 당장은 완성된 모습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까지 이어질 만한 영광스럽고도 존귀한 삶의 모습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영광과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6절 27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에요.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빛 아래 걸어다니는데 온 땅의 왕들도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모든 나라의 영광과 존귀가 다 이 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영광과 존귀의 그 삶은 이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그대로 들고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어린 양의 생명책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80년, 90년, 100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은 천국까지 가지고 갈 만한 영광과 존귀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라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어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광과 존귀한 삶의 모습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교훈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여기에 답이 하나 들어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평가라는 단어는 교육학적인 표현이죠. 신학적인 표현으로 바꿔오면 심판을 한대요.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복음서에도 여러 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이시니까 그냥 만들어놓고 어딘가로 떠나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대로 이 땅의 사람들이 제대로 사는지를 관리하고 통치하시면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심판하셔서 제대로 그 인생에 적합한 삶을 살았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인생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행위와 어떤 사역을 행했는지 다 따져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땅의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세상의 표준은 기준이란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기준과 사람들의 자랑거리 우리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사느냐고요. 우리 시대의 보통 이웃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 무엇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느냐고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비유하느냐. 나무 토막 같고 풀 같고 이파리 같아가지고 주님이 불을 확 질러볼 때 불 다 없어질 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며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라져버리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와 우리가 예수 믿고 삶을 살지만 한 주간 동안 하루 동안 한 달 동안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무엇이 남고 무엇이 불타 없어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주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인생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기도로 표현하는 거겠죠.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뚜벅뚜벅뚜벅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24시간 하루의 삶을 삽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씁니다. 30일, 31일, 2월은 28일 또는 29일 이렇게 한 달의 시간을 씁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익이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들만을 만약에 먼저 생각한다면 그런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의 교훈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할 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천국까지 이어질 만한 영광과 존귀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 업적을 이루었다,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해냈다라고 하는 결과라기보다 오늘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과 그 과정, 어떤 방식을 이루어가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결과만을 위해 과정을 무시하거나 방식을 잘못되게 만약에 추구하면서 결과만 좋으면 하늘의 영광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자기 생각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도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부름받은 이 사사는 굉장히 의심이 많았고 불안과 염려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다양한 시험과 과정을 거쳐서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지금 자기 나라를 치고 들어왔던 미디안의 그 연합 세력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위해 모여들었던 사람 수가 너무 많으니까 획기적으로 줄이라는 겁니다. 파격적으로 백성들, 군인들의 숫자를 줄이시고 여러분 싸움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싸움에 임하도록 싸움하는 과정과 방식도 특이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눈뜨고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는 은근슬쩍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거두기 위해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데 자기 명예를 첨가하고 슬쩍 자기의 이름을 끼워 넣는 타락한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자기의 이익과 탐욕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이런 자기의를 경계하면서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믿음이다, 경건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 그 이 뒷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바른 믿음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던 이 기드온에게 그와 그의 집안과 온 마을에 퍼져 있는 우상을 섬기던 이런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결하게 깨끗하게 예배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를 수행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살폈어요. 그리고 성령이 기도원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이 임하자마자 담대하게 나팔을 부르짖으면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위해 막 모집했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대략 오늘 본문에 보면 3만 2천 명 정도의 군사가 모였어요.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백성들이 모였으면 전쟁을 하러 가면 될 상황에서 두 번에 걸쳐서 양털의 시험을 통해 여전히 기도하는 의심과 불안함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이처럼 양털의 하룻밤에는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도록 그 다음날에는 양털에는 마르고 주변의 땅은 축축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자 그 요구를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셔서 이 기드온의 불안을 없애주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응답하신 이후에 오늘 보면 1절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기드온은 드디어 이제 마침내 모여든 군사들과 함께 모래 언덕, 땅 이름이 모래입니다. 그 언덕 아래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던 미디안 세력의 남쪽에 위치한 하롯샘이라고 하는 샘 곁에 물가에 하롯샘 물가에 이스라엘 3만 2천 명의 군들이 끌고 기도원이 내려갑니다. 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연합 세력하고 기도원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전쟁을 막 벌이려고 대치하고 있는데 숫자를 한번 따져보면 8장 10절 다음에 살펴볼 본문입니다. 8장 10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은 몇 명이 모였느냐? 여러분 이게 깜짝 놀랄걸요? 13만 5천 명. 안 놀라네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대충 제가 보니까 한 130명쯤입니다. 그 10배면 1,300, 100배면 13,000, 1,000배면 13만. 우리 여기 예배하는 숫자에 1,000배가 모여 있는 거예요. 진주시 인구의 3분의 1보다 더 많습니다. 조금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13만 명이 한꺼번에 출전한 전쟁이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7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는 3만 2천 명. 자, 수학 선생님이 머릿속에 계산을 해보세요. 몇 대 몇이죠? 이스라엘 한 명당 적을 4명보다 조금 많아요. 1대 4점 몇 정도의 이 대결 구도입니다. 한 사람이 4명 이상을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것도 힘이 좀 붙일걸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뜨고도 보니까 건너편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가 샥 까맣게 있냐고 쫙. 우리는 메뚜기 떼를 그렇게 본 적이 없으니까 안 놀라죠. 혹시 여러분 쓰레기장이나 음식이 쌓여있는 이런 곳에 시커먼 파리떼가 쫙, 그 소름이 쫙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돋아오르는 이런 곳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새까만 파리떼. 돌아놨더니면 파리떼가 웅 올랐다 다시 웅 내려앉는. 그것도 본 적이 별로 없죠. 이거 어떻게 비유할까요? 근데 중동에는, 이집트나 아프리카에는, 저는 종종 한번 내셔널 지오그래피 메뚜기떼가 한번 쓸고 지나가는 장면을 보세요. 막 우리 모래폭포 미세먼지가 날라오듯이 메뚜기떼가 쑥 지나가 버리면 초록색깔 빛깔의 이파리나 나무잎이 하나도 없는, 이게 날아가면 싹 다 갉아먹어 버리니까 그게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볼 때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보여서,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두려운데 그들은 그냥 사람들만 온 게 아니에요. 낙타를 끌고 왔습니다. 낙타들을 끌고 온 낙타들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막 킁킁거리는 낙타가 쫙 깔려있는 거예요. 이 낙타가 뭘까요? 낙타부대예요. 낙타부대. 우리로 치면 우리는 그냥 총칼 들고 그냥 서 있는데 쟤네들은 뭐냐? 말 타고 다니면서 전쟁하는 거예요. 낙타부대가 새까맣게 새까맣게 이런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면 좋다! 한번 싸워보자! 힘이 생기겠어요? 아니면 다리가 후들거리면 되겠나? 붙어보는 마나 이게 떡대는 거 아닐까? 괜히 마음이 쪼그라들면서 겁에 질릴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지 뻔해 보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물가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물가의 이름이 하롯이라고 하는 물가인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딱 드러내는 것처럼 하롯이라는 말은 두렵다, 떨린다, 다리가 후들거린다라는 뜻이에요. 샘물 이름도 하필이면 하롯이에요.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물가에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 지금 대적들 앞에 서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다. 3만 2천 명 너무 많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다 이기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4명을 이겼다니까 4명 내가 4명을 이겼다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마치 다 잘 싸워가지고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자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니 너희들은 그냥 서 있었던 거야. 내가 이긴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 기도원 보고 3만 2천 명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무서운 사람 손들어봐. 쟤네들 바라보면서 지금 겁이 나는 사람 손들어봐. 전부 다 뭐 이 손는 사람 다 집에 가. 지금 그래서 손을 들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돌아가라고 했는데 몇 명이 돌아갔느냐. 2만 2천 명이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왜 왔을까요? 돌아갈 바엔 2만 2천 명이 3분의 2가 쑥 하고 그냥 훅 돌아가 버렸어요. 남은 사람이 만 명. 3만 2천 명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리고 만 명만 남았어요. 자, 그러면 1만 명 대 13만 5천 명. 이제 한 명이 몇 명을 감당해야 되죠? 13명 반을 감당해야 돼요. 13.5 대 1의 경쟁이 발생합니다. 4점 몇도 버거운데 한 사람이 13명 이상을 상대해야 되니까 점점 더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돌아다니면서 두려운 사람 한번 따라할까요? 하레드. 여러분 하롯하고 하렛하고 단어가 어근이 같아요. 그게 참 굉장히 오늘 두렵다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렇게 왜 두려운 사람을 한 명이라도 끌고 모아야 되는데 돌아가도록 했을까?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신명기 2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적과 더불어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미리 집으로 돌려보내라. 왜요?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남아있는 공동체 전체에 부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무너뜨릴까 심히 두려우니까 두려움과 불신과 염려는 전염력이 강해요.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전염력을 파괴하고 시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는 미리 돌려보내라 라고 명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일어난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발생하는 불안이나 염려는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에 급속도로 퍼져서 전체를 후들거리게 하고 전체를 병들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 개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두 명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보고가 땅은 좋은데 농작물은 좋은데 그 사람들의 덩치가 어떤 성에 가보니까 너무 크더라. 전부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몇몇 성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의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란가 몰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나머지 전체의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었어요. 못 간단다. 아니 두 명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10명의 보고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공동체를 불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결국 불신하고 돌아가자 이집트로 못 가겠다. 불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모두 죽음에 이르는 엄청난 죄악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바른 우리의 경건이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아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32절부터 33절에서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할까요? 명백한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아니 교회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치든지 어떤 윤리적인 심각한 문제가 곧바로 드러났다든지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의 문제를 이상하게 재해석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겸손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비춰볼 때 만약에 다수의 지체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한번 후퇴할 수 있는 여유 온유함을 위해서 잠시 생각을 이룰 수 있는 마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였을 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공동체의 경건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적의 모습을 싸워보지도 않고 눈으로 보기만 했는데 무서워가지고 요즘 우리 어린 아이들 말로 쫄아가지고 막 질질 막 이렇게 막 아이고 무섭다 아이고 무섭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의 심령과 영혼도 병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더 줄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4절 이 기도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만 명 남았구나. 그런데 아직도 많다. 이거 어떻게 하죠? 큰일 났네요. 만 명이 13만 5천 명을 감당하는 것도 사실은 싸움이 안 되는데 그래도 아직 너무 많은 숫자이니까 그들 중에 전쟁에 참여할 자를 사절해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뽑겠대요. 하나님이 직접 선발할 것이니까 기도원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직접 뽑으시는 사람을 위해 기도는 그냥 순종하라고만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느냐. 5절부터 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만 명의 이 군사를 물가로 다 데리고 와서 물을 마시게 해봤습니다. 물을 마시게 했더니 이 양쪽 다 오늘 이 본문이 히브리 원어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단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리 성경에 개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은 좀 해가지고 그냥 의미적으로 좀 쉽게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이 뭔 뜻일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전에 많은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저도 청소년 시절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도 신학을 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 그분들이 좀 오바했구나. 재미있게 이야기하려고 좀 많이 섞었구나. 양념을 과도하게 설탕도 많이 넣고 막 이렇게 설탕을 많이 뿌려가지고 이렇게 일을 쓰게 만들었구나 라는 내용이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읽어보면 혼란스럽습니다. 만 명 전부 다 물을 먹는데 공통점 다 핥아먹었어요. 전부 다 핥았다는 단어가 나와요. 300명은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먹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핥아먹은 거예요.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 대고 바로 핥아먹은 거예요. 핥아먹었단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300명은 물을 떠가지고 핥아먹고 나머지는 무릎 꿇고 물에 얼굴을 받고 바로 핥아먹고, 그러니까 핥아먹으면 개처럼 핥아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 나쁨입니다. 다 핥아먹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딱 볼 때 300명 제 눈에 소수네 남고 나머지 9,700명은 돌아가라. 혹시 여러분 이 본문에서 머릿속에 그동안 남아있던 여러가지 교훈들을 백지 상태로 두고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300명만 남기는지, 아니 왜 9,700명을 돌아가게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과도하게 9,700명이 왜 돌아갔는지 이거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이 300명만 남기는 목적은 2절에 나왔어요. 답이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으면 내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 듣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기기를 원하느냐? 아무리 봐도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하나님 다 이기신 거야 라고 말할 사람만 남긴 거예요. 여기에 그 사람들이 신중했다, 지혜가 있다, 분별력이 있다, 성실하다, 주변의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쳐다보면서 굉장히 꼼꼼했다 이런 말하는 거 전부 다 뻥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이 300명만 남기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소수를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말을 바꿔놓고 해봅시다. 9,700명이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먹고 300명만 무릎 꿇고 먹었다. 하나님 누구를 남겼을까요? 그 300명만. 이유는 간단해요. 소수를 골라내는 방법이 그밖에 없다. 나머지 인간들에게, 이 군인들에게 어떤 원인을 캐내려고 자꾸만 할수록 본문의 의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의도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를 외칠 수 있는 증인만 남기는 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목에, 설교 제목에 유초등부 아이들 설교 어린이 성경을 보면 제목을 늘 이렇게 뜹니다. 기도원과 300용사. 여러분 용사란 말이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라고 이들을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은 다시 돌아오면 반대로 말하면 9,700명은 일반적이에요. 그 공동체에서 300명은 좀 띠리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오히려 300명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 쟤네들 왜 저렇게 옷에 물 묻게 저렇게 물을 마셔? 좀 띠리한 거 아니야? 그게 300명이 좀 모자라거나 좀 죄송합니다. 이 300명에게 이 300명이 오히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한 게 없는데 나 하래서 했는데 꺼방해서 시킨 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좀 잘 할 수 없는 사람, 지금 뭔가 기도원이 하락하면 하란 대로 하는 사람, 뭐 자기 생각을 첨가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좀 띠리 이거 이상하네 그죠? 순박한 사람, 그런 사람 소수만 딱 남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본문을 대할 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고 전쟁하지? 라고 할 만한 사람, 아예 싸움부터 안 될 만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싸움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300대 13만 5천, 1대 145. 점점 불안합니다. 한 명이 145명을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데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이쯤 되면 지금까지 보던 살펴온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캐릭터, 이 사람의 성격상 불안과 염려가 사라질까요? 슬슬 타고 올라올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기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시 불안과 염려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가서 아닌데, 이거 아무리 봐도 아닌데, 이 되겠나. 그래서 9절부터 11절 앞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공격을 하라. 네가 먼저 공격을 하면 반드시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기도원 마음속에 솟구치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다 잘 아시기 때문에 두렵지, 그 두려움을 내가 풀어줄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 기도원의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으로 너희의 종 부라라고 하는 종을 데리고 미디안에 한번 가봐.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들려줄게 라고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종을 데리고, 아니 믿음이 있다면, 담대하다면,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가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안 두렵는데요. 싸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아멘.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난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원에게 두려움이 있다고 아시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고, 실제로 기도원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종을 데리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의 그 적진 가까이 수육간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적진 가까이 경계지점 가장자리쯤 가보니까, 한밤중에 미디안의 군사 두 명이 대화를 주고받는데, 한 사람이 원하는데, 어이, 내가 자다가 꿈을 꾼데 말이야. 꿈 얘기를 합니다. 보리빵 하나가 떼굴떼굴떼굴 굴러오는데, 우리 쪽으로 굴러왔거든? 근데 우리 쪽에 있는 이 텐트가 꽉 무너지기 시작해서 처참하게 있는 꽉! 다 무너져버린 거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한쪽 군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도원, 지금 저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기도원의 칼을 이용해서 우리 모두를 전멸시킨다라는 꿈이야.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어쩌면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미디안 부대 전체에 이런 생각이 퍼졌을 가능성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싸움을 시작해보지도 않았는데 미디안 사람들 전체에 어쩌면 이런 생각이 퍼졌을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보리로 만든 빵이 굴러왔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6장을 살펴보면서 미디안이 7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해왔어요. 침략해올 때 그냥 침략한 게 아니라 짐승떼를 이끌고 들어와서 농작물이 막 자라기 시작할 때 파릇파릇 싸게 오르기 시작할 때 짐승을 풀어놓아가지고 아예 짐승들을 갖다가 방목 먹잇감으로 사용해버렸어요. 농작물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농작물을 수확할 때 쳐들어왔으면 좀 미리 설익은 거 따놓고 숨기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농작물이 자라기 시작하는 초반부터 밀고 들어와서 짐승들을 끌고 와가지고 목초지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가 황폐해져 버렸어요. 이게 1, 2년에 7년 동안 살 수가 없어서 6장 2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으로 동굴로 그냥 거주지를 포기하고 산속으로 숨어들어갈 수밖에 없을 만큼 비참한 일이 7년 동안 반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편을 놓고 볼 때 미디안 사람들은 압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 보리 뜯어가지고 우리말로 바꾸면 쑥 뜯어가지고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그냥 쑥이나 먹고 살았겠구나. 보리로 만든 빵이 굴러왔다. 밀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칠기에 짝이 없는 이 보리로 만든 빵이 굴러왔다. 아, 저건 이스라엘이다. 미디안 사람들은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미디안 세력의 침략 때문에 너무 궁핍해서 이스라엘이 겨우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보리밖에 없을 때 이 고난스러운 음식이 떼굴떼굴 굴러왔다. 그리고 또 하나 숫자적으로 보세요. 지금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 버티고 있고 이스라엘은 뭐 하다 보니까 다 갚으러 다 갚버리고 수치 다 빠져버린 휑한 머리들처럼 이 몇 명 안 남았잖아. 13만 5천 명인데 앞에 보이는 것은 300명밖에 안 남았다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쟤네들이 치고 들어오면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망한다 우리가 다 죽는다 라고 해석을 했다. 어떻게 미디안 사람들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냐고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이 싸움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미디안 사람들이 싸움하기도 전에 우리는 진다, 자기들이 먼저 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그냥 미디안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이성으로 떠올랐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심어 놓으셨다? 결론이 그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쩌면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한 번도 우리랑 싸우려고 준비해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저런 겁쟁이들이 지금까지 맨날 공무니 빼고 도망가다가 이번에는 좀 뭐 하려고 모여든다. 어쩌면 겁을 먹었는지도 모르죠. 그것이 어쩌면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쟤들이 싸우려고 붙은 거 보니까 야 이번에는 우리가 안 되겠는데 이 정도 생각을 했는지 모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번에는 기도원을 중심으로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안 된다 라는 패배감을 먼저 생각 속에 집어넣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15절 기도원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 남은 군인들에게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 동사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라고 선언하면서 싸움에 임하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사실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을 때는 의심을 하고 두렵고 머뭇거리다가 미디안 사람들이 꿈 이야기를 주고받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려고 하잖아. 확신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죠? 미디안 사람들의 말에 더 신뢰를 두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건강하다, 연약하다. 이렇게 단적인 예예요. 여전히 기도원은 싸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시지 않고 있다가 적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꿈 이야기가 헛방이면 어쩌려고, 그게 개꿈으로 끝나버리면 어쩌려고, 근데 기도원은 꿈 이야기 하나 듣고 나서 가자! 뭐 이러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들의 이야기나 인간들의 경험이 훨씬 더 강력해요. 숨길 수 없는 정직한 내면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이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지만 아, 이건 성경이고, 근데 옆에 집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땅 샀다더라, 돈 벌었다더라, 그러면 기가 막 팔랑기가 됩니다. 그죠? 우리 어르신들이 이게 경험을 해보고 우리 자녀들이 그럽니다. 아 이거 무릎이야, 어머니 정형외과 가서 사진 찍어봐자. 아 이거 가봐도 소용없더라. 근데 옆에 동네 할머니가 와가지고 어디 갔더니 어느 집에 어느 초록색 때문에 갔더니 아 그 집에서 연골 하나 빨라준대, 기가 막히게 나왔대, 그거 가야 된대. 이게 보편적이죠. 이 우리의 마음이 약해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생각, 인간적인 판단 더 나가면 본인이 듣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성경의 경우는 깜깜해지고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그것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에서 나온 장면,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 그럼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가상이라니까, 아이, 텔레비전을 봤는데, 에이씨, 짜증을 내고, 어벤져스는 분명히 이긴데. 허이, 그 가상인데. 이게 뭐냐.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가 다 본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결하게 서는 훈련으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장면이에요. 16절. 그래서 이 기도원이 300명을 100명씩 해서 세 부대로 나눕니다. 사무엘하 18장 2절에 보면 다윗도 자기 부하를 세 부대로 나누는 장면들이 흔하게 있는데, 이것이 아마 전쟁에 좀 임해본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지 적절하게 나누는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원은 군인들에게 싸울 준비를 시키면서 지침을 하다라는, 오늘 이 16절만 볼 때는 이제 여지없이 장군이에요. 300명을 데리고 한번 붙어보겠다, 용기를 내는 장군의 모습인데 17절 18절 다시 우리라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자기와 자기의 부대를 잘 보고 있어라. 200명 또 두 번째 세 번째 부대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는 거 잘 보고 똑같이 하라 라고 작전을 실내리는데 나팔을 뿌욱 불면서 일제히 소리를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자, 뭐 이 뒤에 말 생략, 여호와를 위하여, 근데 하나 더 붙입니다. 기도원을 위하여 라고 소리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나팔, 이리 들고 가는 항아리,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기. 여러분 이게 싸움을 하러 가는데 한 명이 145명과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아 135명? 145명과 싸워야 되는데 싸움을 가는데 나팔을 들고 한쪽에는 횃불을 들고 항아리 깨가지고 간다. 이게 이 횃불이나 나팔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고요. 나팔을 때려서 머리를 때려서 죽이나, 횃불을 몸에 지져가지고 불로 태워 죽이나, 사실은 일반적인 싸움의 도구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싸우는 방식도 보세요. 전쟁에 임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창이나 총이나 칼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항아리 안에 횃불, 나팔, 이게 무슨 싸움의 도구냐고요. 일반적인 싸움의 도구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싸우는 방식도 소리 질러라. 나팔 울고 항아리 깨고 소리를 질러라. 여호와 기도! 그럼 이긴다. 아 이게 굿하는 거지 무슨 싸움하는 겁니까? 이게 도구나 방식도 전혀 싸울 만한,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 본문을 쭉 풀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남자친구들이 모여서 전쟁놀이 하는 것 같아. 가짜 장난감 들고 띠용띠용 으악으악으악 솔방울 던지면서 폭탄이다 으악 장난치는 것 같은. 아니 이런 13만 5천 명의 미대한 전쟁과 싸우는데 숫자적으로나 도구나 전략으로 볼 때 장난으로 보이는. 근데 이런 싸움을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이게 2절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방식이나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이 300명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나팔 부르실 뿐이야.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소리 질렀을 뿐인데 쟤들끼리 그냥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300명은 어리숙하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나팔 증인의 사명만 감당할 사람들만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오롯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인 상식을 종종 벗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걸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세상이 싸우는 방식,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전략,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과정이나 이런 생각만 가지고 우리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느냐?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 이 세상의 무기가 논증, 논리, 상식, 지식, 부와 명예와 지위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복들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 방식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는 증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 어떠한 인간적인 강한 요새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 역사와 순종 앞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을 뿐에 그랬더니 모든 인간의 이론들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드러나고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치고 모든 생각들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벌어졌더라. 믿으세요? 우리가 붙지 않는 진리가 이런 것이라고요. 결국 우리는 말싸움에서 밀려요.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언어나 과학적 법칙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추방당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축출됐다. 그 이후부터 우리는 비참한 생활이 연속이고 영원히 죽음 가운데 처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되었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는 분인 줄 믿는다. 나는 천국에 있는 줄 믿는다. 너희들이 어떠하든지 이 믿음을 따라 나는 믿음 생활을 이어간다. 우리가 할 말은 그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식, 어떤 인간적인 논리를 다 가지고 온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자꾸만 다른 이야기나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가지고 온들 그냥 듣고 흘려야 될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셨습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달려 벌거벗긴 채 매달려 있었느냐고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팔매질하고 그렇게 조롱할 때 가만히 있었느냐고요. 진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인 그리스도의 머리이고 그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처럼 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리면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프면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교회를 통해 이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는 그냥 아픔을 지나가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는 고통의 과정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바보처럼 살아왔는데 버텼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은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이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확실히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싸움에 여호와를 위하여만 외쳐야 순결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에 그 다음 따로는 기드온을 위하여를 왜 덧붙이게 했을까요? 기드온에게.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찝찝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에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에 힌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 비문에 뭐랑 무슨 글자가 나오느냐? 바알을 위하여, 파디를 위하여. 파디란 사람이 그 지역의 왕이었어요. 비문에 뭐가 나왔느냐? 그들이 믿는 신, 바알을 위하여, 파디를 위하여. 이게 뭐냐? 전쟁에 참여하는 그 에글론 지역의 군인들이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는 바알을 위해서 싸우고 우리의 왕 파들 위해서 싸운다 라고 외치면서 전쟁에 참여한 하나의 비문이 발견됐어요.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오면 기드온 역시 똑같이 우상 숭배에 쩔어 있던 시대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왕이거나 백성들로부터 이 전쟁의 싸움을 감당하는 위대한 장군이라는 자기 이름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명예욕이 슬쩍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독특하게 진행되는 이 싸움에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이 슬쩍 세속적 욕망을 살짝 집어넣는 은근슬쩍 첨가하고 있는 기도원의 인간됨의 한계가 드러나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는 기도원과 이스라엘은 그들의 영광을 철저히 가려내고 낮추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증거하도록 소수의 300명만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직접 죽일 수 없는 도구인 나팔, 항아리, 횃불만 들고 참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말에 더욱 신뢰를 기울이면서 용기를 내기 시작했고 은근히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슬쩍 끼워넣는 불인간의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19절에 보니까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300명이 그리고 그 중에 구별된 100명의 자기 부대를 데리고 미디안 세력이 진을 치고 있는 가장자리까지 왔어요. 근데 이것도 또 보세요. 마침 한밤중이었고 보초를 막 교대한 시간이었다. 이 한밤중이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했지만 개역 성경은 이경을이라고 되어있어요. 경자가 밤경자죠. 구약 성경에서의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의 이 밤을 세 부분으로 4시간씩 해서 1경, 2경, 3경으로 보냈어요.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가 1경,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2경,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 아침까지가 3경이에요. 개역 성경은 2경으로 히브리어 원문에도 두 번째 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2경이라는 겁니다. 보초를 막 교대했으니까 10시가 조금 지난 시간. 여러분 이쯤 되면은 보초를 썼던 사람도 동료들은 해가 지면 다 잠이 들었는데 자기들도 막 눈꺼풀 해가지고 잠이 들기 시작해서 막 들어가서 잠을 자기 시작했을 것이고 자다가 깨가지고 눈을 부비고 아직까지 정신이 없는 이 신인 보초들이 막 교체하고 이 시간에 전쟁을 하기에 딱 좋을 어리버리한 시간에 여러분 이것도 그들이 일부러 시간 계산해가지고 온 것도 아닌데 와보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이 모든 상황을 섭리하고 계시더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원과 100명의 군인들이 작전대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을 보니까 그것을 신호삼아 나머지 200명도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는 나팔을 든 뒤 여호와 기도를 위한 칼이야 라고 막 힘껏 외쳤습니다. 이렇게 한밤중에 300명이 나팔을 불어대고 항아리가 깨어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는데 자다가 깨어난 미디안 세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혼비백산하고 우왕좌왕했고 제가 이렇게 문장을 썼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옮겼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게 상상이 잘 안 돼요. 300명이 소리 지르면 얼마나 컸을까? 상대는 133만 5천 명이에요. 300명이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 저 끝에 있는 지는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코 골고 드릉드릉 자고 있을 이 군인들이 근데 이들의 300명의 소리가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잠자는 소리에 똑같이 이어폰을 꽂은 것처럼 똑같이 확성기처럼 크게 울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똑같이 일어났겠지. 그러니까 이것 역시 작게 시작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큰 효과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막 정신없다가 칼을 들고 서로를 찔러 죽이는 자중질환이 벌어집니다. 자기 편을 막 칼로 찌르고 자기 편을 막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 막 도망을 가는데 여기 드러난 성의 이름들은 전부 다 요단강 쪽의 성들이에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도망을 왔으니까 도망왔던 쪽으로 그들이 들어왔던 쪽으로 침략을 했던 그 방향 쪽으로 도망을 막 가면서 요단강 쪽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20절에도 사울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저들끼리 칼을 치는 자중질환의 원칙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둘러서서 그들 저것끼리 싸우고 저것끼리 죽고 저것끼리 도망을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이 여지없이 드러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의 귀와 마음과 그들의 손발을 움직여서 서로 죽이고 도망가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런 형편에서 오늘 마지막 23절부터 25절에 납달리, 아셀, 므낫세. 그리고 사람을 보내 에브라임 사람들, 인근에 있는 지파를 기드온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을 추격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사람들을 요단강 나루턱을 지키게 해서 그 강을 지나가는 이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었는데, 미디안이 연합 세력이다 보니까 왕이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왕들이 같이 왔는데, 그 왕들 중에 오렙, 오렙은 별명이 이름이 까마귀란 뜻이에요. 스렙, 스렙은 늑대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오렙과 스렙 왕이 도망가서 붙잡아 오렙은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포도주 틀에서 죽였어요. 아마도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별명이 붙었느냐. 오렙이 죽었던 바위를 오렙바위라고, 스웹이 죽었던 포도주 틀을 스웹 포도주 틀이다라고 하는 이후에 별명이 붙어서 계속 오늘 이 사사기가 기록될 때는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날의 전쟁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전쟁이니까 이런 식의 이름도 덧붙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장면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싸움이 명백하고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었어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싸움, 이 완벽한 승리에 참여하면서 그들은 덩달아 기쁨과 덩달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그럼에도 과연 이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싸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공로를 내세울 게 있냐고요? 그들이 자랑할 만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자세겠지요. 이처럼 이 원리가 신약성경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의 사익을 과장하거나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자기의 공로를 첨가하려고 하는 이런 변색된 영광지기를 내려놓고 그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슬쩍 가로채려고 하는 불륜하는 처사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특별히 저를 포함한 모든 이 땅의 목사들이, 이 땅의 직분자들이 자기가 없으면 마치 교회나 신앙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은 착각, 그러면 빨리 무너져야 돼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저 세우는 보릿방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겨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만 감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만 온전히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때 희한하게도 신앙 공동체 안에는 꼭 기도원 같은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자기 이름은 끼워 넣어야 돼요. 자기 의견대로 돼야 돼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뭔가 안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헤집어대는 사람들이 생길 때 공동체가 힘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 사람이 건강한 의견을 내고 건강하게 반응한다면 끝까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겸손과 온유함과 화평함의 양념으로 그 공동체가 더 타락하지 않도록 계속 그 자리에서 그 방법으로 온유함과 겸손과 화평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지혜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오늘 본문 7장을 다루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동안 기도원을 이해해왔거나 본문을 잘못 읽었던 것들은 수정 필요가 하죠.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단 300명만을 데리고 미디안의 연합세력 8장 10절에 하면 13만 5천명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강조하기 위해 300명만 택하셨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의 마음과 귀와 손발까지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이며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여전히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장면들과 은근히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활약을 강조하는 모습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조금 세어 보이지만 이렇게 적용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특별히 19절부터 34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두 가지 부류로 정리해 봅니다. 이 땅의 보물을 위해 땅에 투자하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들의 명예,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물, 그리고 이것들만을 위한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것은 썩고 낡고 없어지고 허망해질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썩어지지 않고 그 누구도 도둑질에 갈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고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과 33절 결론적으로 제가 두 구절을 뽑았습니다. 누구든지 땅과 하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건 명백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33절 화면에 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자 이제 가슴이 아프지만 그 다음 문장을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성도는 이 땅의 관점과 방식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두면 자연스럽게 하느님께도 영광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접어야 돼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런 기도했는지 아세요? 내가 A대학에 합격하면 하느님께 영광이 될 거야. 내가 B라고 하는 명예를 가지면 하느님께 영광이 될 거야. 내가 C라고 하는 사업에 성공이 되면 하느님께 영광이 될 거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 순서를 바꾸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꿈동이들에게도 계속 이야기해요. 신음까지 그게 뭐라고 떨어지면 어때요? 하나님 영광이 뭐 축익이 뭐 있습니까? 혹시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 실패가 생겼는데 정직하게 사업하다 실패했다면 부끄러워할 필요 없죠. 경제적인 고통이 있을 뿐이에요. 아픔이 있을 뿐이에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고3이 되면 교회를 안 나와도 되니까 대학 합격하면 나와라. 대학 시기 시험 치기 전날 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면 어떻게 대답할 건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겸해서 생길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먼저 무엇을 추구하라고 말하는지 오늘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게 뭔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하는 영광에 살짝 끼워 넣는지 본질이 뒤바뀌는 거예요. 내가 잘되면 하나님 따라오겠지 영광이. 순서를 바꾸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는데 내게 희생이 요구됐어요. 내가 아파요.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망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니다. 영광인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걸어가다가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요. 정직하게 일했는데 성실했는데 결과가 멸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전히 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성실히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의 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 성경은 센 본문이에요. 제가 여러 번 두세 번 순화시켰을 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8절 40절을 제가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영광을 우리 눈앞에 두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현혹되지 않으면서 계속 뚜벅뚜벅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싸움처럼 견뎌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빛날 것이고 그 걸음이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존귀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같이 한 장 하죠. 492장입니다.